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분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말씀 듣고 믿음 자라며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들으며 기뻐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절들을 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결론, 이 누가복음 결론을 짓는 그런 설교 한번 더 하고 이제 누가복음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후에, 즉 8월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보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승천하시는 사건, 그 사건을 여기와 또 누가가 쓴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이 승천하신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그 19절 앞에 9절서부터 다 괄호 안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괄호 안에 써 있다는 것은 이 가장 권위가 있는 초대 사본에는 마가복음 16장 9절서부터는 내용 그 나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인데 즉 원본에 없는 내용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50절에서 53절에도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두 군데 나오죠. 그런 말은 가장 권위가 있는 초대 사본에 그 괄호에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는 말은 뒤에 누가 집어넣은 거든지 아니면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권위가 있는 초대 사본보다 더 오래된 사본에 있었는데 그 다음번에서부터 이렇게 빼져 있게 된 건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없었던 것 그것이 더 이 찬스가 많죠.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괄호에 있는 것은 다루지 않게 그렇게 됩니다. 왜?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데 그냥 말씀같이 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승천하시는 사건이 지금 여기하고 사도행전 1장에만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 계획하신 그 순서가 있습니다. 뭐 우리 쪽에서 볼 때 이렇게 시대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시죠. 그리고 다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빼놓고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셔야 성령님께서 부어지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부어지는 시대가 와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땅끝까지 나가라 이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했냐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공식적인 구원 역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대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보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뭐 나가서 뭐 말씀을 전하라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대로, 그 순서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로 보내니라.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천국으로 가시어야 거기서부터 이제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 하시는 그 일에 이제 교회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승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렇게 하여 아버지께서 그 주신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루심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끝을 내시고 모든 걸 이루시고 이제 승천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또 기쁘시게 받으신 것이 또 증거되죠. 부활하셨을 때도 증거되지만 이렇게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거에도 그것이 증거가 되고, 이제 천국이,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증거하는 것이죠. 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왕이 있어야죠. 백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땅이 있어야죠. 그 세 가지가 다 이제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이제 앉히시는 이 내용은 구약서부터 보여주신 내용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서부터 보면 다니엘이 이상을 보는데 이런 이상을 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으신 분께서, 지금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인자라 이렇게 하시죠. 인자 같으신 분께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오셔서, 승천하시는 거 보면은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데 지금 여기서는 천국에서 그렇게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인자 같으신 분께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오셔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 나와 그분 앞에 인도되심에 그분께 권세와 나라,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분을 섬기게 하셨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구약서부터 그 예수님 승천하셔서 이제 나라를 얻으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23장을 여러분이 그냥 쭉 읽으면 예수님의 이 승천하심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같은 날에 일어나는 것 같이 읽어집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을 읽으면 그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하신 뒤 40일이 지난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심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즉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승천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40일 동안에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셨을 때 그렇게 사라지셨을 때 그러면 어디로 가셨던 것인가? 왜 아직 40일이 지나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승천하는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동안에 40일 동안 많이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셨다가 했는데 그럼 사라지셨을 때마다 어디로 가셨는가? 천국에 가셨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천국으로 가셨어도 지금 공식적인 구원 역사의 그 공식적인 순서에서 승천은 아니죠. 즉 성령님께서 구약서부터 일하시죠. 오시죠. 그러나 구원 역사 중 그 공식적으로 오순절날 오시는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그 전에도 성령님이 오셔서 일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은 오순절날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사라지셔서 천국 가 계셨다가 또 나타나시는 건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승천하셨다는 그 40일 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건에서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절들은 사도행전 1장의 승천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 나타나셨다 사라지신 사건들 중 하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가 이해를 하시란 말이죠. 그러나 누가가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할 때 왜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할 때 누가복음에서 자기가 먼저 말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누가복음을 통해 내가 이런 걸 썼다 하고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데오빌로요. 그 누가복음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거 아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즉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분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무엇을 썼느냐 누가가 말하는데 자기가 잘 알죠. 자기가 썼으니까. 뭐라고 썼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시작으로, 즉 예수님 그 목회하신 그 내용으로 시작하여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러면 누가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이 내용이 승천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왜? 누가가 거기까지 썼다 내가 말하잖아요. 누가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썼으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은 그냥 40일 동안 나타나셨다 사라지셨다 한 내용이 아니라 승천하신 그 내용이죠.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그 말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제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시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없느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뭐 예수님을 봤느니 지금 말입니다. 승천하신 후에 뭐 예수님을 봤다 뭐 이따위 소리는 이거는 성경이 허락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거기 계세요. 근데 뭐 어떻게 봐요? 거기 가면 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즉, 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이 승천하신 이 사건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 우리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5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50절, 51절 예수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러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건 괄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 올리운다는 그 괄호 안에 있는 그 우리가 문구라 그래야 돼요. 문구가 없어도 사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내용임을 저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그러면 저희를 데리고 나가사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 베다니라는 단어는 또 따로 있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사 영어로 let them out 뭐 let out. 그런데 구약의 그 Exodus 구약의 출이라는 얘기죠. 근데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출 애굽 Exodus from Egypt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구약의 Exodus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여기 데리고 나가사 이 단어. 즉 Exodus 출이라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한국말로 하면 이게 완전한 출세상을 이제 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제 세상에서부터 나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할 때 뭐 왕이시고 또 선지자시고 그런데 또 제사장이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장 14절 상반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분 곧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시라. 그러면 승천하신 분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죠. 근데 여기 지금 승천하시는 예수님인데 그럼 누구냐? 우리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축복을 하십니다. 손을 들어 축복하신다. 많이 본 모습이죠.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구약에서 성막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죠. 1년에 한 번 특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 피를 뿌리는 일, 이런 일을 하고 성막에 들어가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 대제사장이 나와서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즉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 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기다립니다. 제사장이 나오기를. 왜? 제사장이 뭔가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어버립니다. 거기서. 그럼 제사장이 안 나오면, 즉 나와서 그렇게 축복을 안 해주면 백성들은 자기 죄가 씻어진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 죽어버린 거니까. 그럼 뭔가 잘못했는데 그 백성들의 죄를 지금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한 일을 잘못했으면 그럼 백성들의 죄가 용서됐다는 확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 기다리는 거죠. 그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부터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즉 예수님께서도 이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시고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거죠. 그 모든 일을 이제 다 하시고 이제 못자국이 있는 그 손을 드시고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보며 구약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우리도 확신을 하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신 일들이구나. 즉 내 죄가 용서됐구나.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축복받고는 이제 기쁘게 돌아가서 항상 찬송하고 그렇게 기쁘게 찬송하고 사는 거예요. 왜? 이제 완전히 자기 죄가 용서됐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가리워 보이시지 않게 하더라. 여기는 더 확실하게 뭐 과로에 들은 말 그런 말이 없죠. 근데 올리워 가시고 구름을 타고 가시고 이런 모습들이 확실하게 보여지죠. 근데 여기 축복하심을 이 구절과 연결하면 성령님을 보내심을 약속하는 거죠. 이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뭐가? 즉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시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의 보증으로 그렇게 성령님을 주신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의 다운페이로 주어진다. 다시 말하면 개런티로 주어진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내가 지금 모시고 산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모든 천국의 모든 복이 이제 나의 것임이 개런티가 돼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을 개런티하는 것으로 주신 거니까 그런 축복을 하시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늘로 올라오시니 이게 가로 안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로 안에 있는 말에 반대할 만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괄호 안이라도 넣어놓고 성경을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왜? 반대할 내용은 없으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괄호 안에 다른 성경과 상반되는 내용이 있으면, 아, 그거는 넣으면 안 되죠.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로 올라오셨다 할 때 우리가 뭐 그렇지 않다, 뭐 아니다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왜? 성경 다른데도 분명히 하늘로 올라오사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럼 여기 그 앞에 저희를 떠나,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저희를 떠나 어디로 가신 거예요? 승천하신 것인데 천국으로 가셨다. 여기서 떠났다는 말은 천국으로 가셨다는 말 아닙니까? 아까 사도행전 1장 2절 하반부에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럼 지금 읽고 있는 구절들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 예수님 승천의 의미, 아까 말씀드린 것들에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거죠. 그 말은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 그럼 승천하는 내용은 지금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로 올리우셨음이니라. 거기도 올리우셨다. 천국 가셨다는 얘기인데 영광 가운데로 올리우셨다. 즉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하반부에는 그분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여기도 승천을 얘기하는데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즉 그렇게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분은 하늘에 오르시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순복하느니라. 여기도 자세하게 나오죠. 지금 승천하셨다는 게 무슨 뜻인가. 사도행전 2장 35절에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누가복음 22장 69절에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지금 그러면 승천하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앉으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도 하고 계시고 뭐 다른 일들도 하고 계시는데 우선 오늘은 이 승천하는 이 일만 가지고 얘기할 때 지금 그 주된 내용은 왕으로서 이제 모든 걸 통치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느냐,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서부터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가리워 보이시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그 구원 역사 순서 중에서 이렇게 그 교회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 증인이 되는 것을 다 마치면 이제 그 승천하신 천국에서 다시 오시는 그런 순서가 또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을 다 또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죠.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왜 아까 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는데 가실 때도 구름을 타고 가셨으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분을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하반부에는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다시 오시는데 여기에는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분의 아드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를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로 또 승천을 보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그대로 다시 오실 날을 또 기다리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승천, 이건 육체적인 승천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이런 육체가 아니라 이 부활하신 그 영화로운 몸을 가지시고 승천하지만 어쨌든 몸을 가지시고 승천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와 육체적 가치, 같이 하심에서 육체적으로 같이 하심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본 내용들인데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완전한 삶을 살아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루어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장사되심이 바로 우리의 장사됨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성경이 말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육체적 승천이 바로 우리의 육체적 승천이 개런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의 개런티로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이미와 아직, 이미 이루어진 면이 있고 아직 안 이루어진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 승천도 개런티가 됐지만 그러나 영적 승천은 이미 이루어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힘을 받는 이런 복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이야기를 쭉 보시면서 여러분의 이 구원의 현실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다 연관된 아주 엄청나게 이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죽었다, 나도 부활했다, 나도 승천했다,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하나님 우편에 앉힘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영적 현실, 이걸 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의 그 이 랭귀지가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 현실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힘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 승천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제 앉아서 통치하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의 천국 현실입니다.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왕노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비치심이리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 빼놓고는 다 그렇습니다. 이걸 놓치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현실을 많이 많이 놓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면 그냥 기뻐해야 할 일에도 울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즉 모르면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도 승천했어요. 천국의 앉힘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이 이렇게 끝납니다. 52절 53절 저희가 그분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근데 여기도 그분께 경배하고 이게 괄호 안에 들어가 있지만 반대할 내용이 거기 결코 있지 않죠. 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건 괄호에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뭐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여긴 예수님께 경배했다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닌가. 반대할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원본에는 없었을 경우가 이게 그 찬스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까 50절에 지금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에서 승천하시는 것으로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2절에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다. 여기는 감람산,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승천하신 걸로 나와요. 그러면 베다니는 뭐고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승천했다는 거 이게 지금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누가복음 19장 29절을 보면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즉 이 베다니라는 그 도시가 감람원이라는 산 기슭에 있는 걸로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거의 같은 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즉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거기 돌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죠.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실한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 그들의 삶이 여기 표현이 되는데 기쁨으로 하나님 찬송,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 이래서 성령님이 오시고 완전히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가 땅끝까지 나가는 일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뭐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까지도 오시는 것까지도 그들은 기다려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안 오셨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안 오셨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뭘 합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뭘 이해하고 뭘 믿어요? 정말 정말 기독교는 겸손해야지 자기가 뭐 잘난 줄 알면 이거 큰일 납니다. 다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뭐 자기가 뭐 해야 되는 걸로, 자기 없으면 안 되는 걸로, 뭐 자기는 대단한 목사인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심각한 거죠.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이루시냐고요. 다 인간이 되셔서 오시고 그것만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나. 그러나 지금 하시는 일들을 보세요. 이렇게 준비가 되고 다 이루어져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교회가 하는 일이 보여지는 것, 누가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결국 보면 아 교회가 하는 일은 예수님 하신 일에 참여되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보세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또 목회하시기 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거기서부터 되는데 교회도 뭐부터 시작이에요? 성령님 오시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오순절날 성령님 오시면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령님을 통해 일하셨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없으면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 이루신 일에 우리를 참여하시는 거예요.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써준 것만 생각해도 너무 고마운 거죠. 왜?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을 써주시니까. 정말 우리 없으면 못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래, 그렇게 써주신 거에 감사하는 거지 뭐 내가 뭘 대단한 걸 한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경우를 가끔 보죠. 너무너무 귀한 거, 너무너무 이 참 자랑스럽고 그런 거, 거기에 이렇게 쓰임을 당한, 써주신다고 불러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이럴 때가 세상에도 있어요. 왜 정말 엄청난 스승한테 뭐 부름을 받아서 야 너 와서 나 좀 도와줄래 하면 당장 옵니다. 왜? 너무너무 이게 귀한 거기 때문에. 이건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너무 귀하잖아요. 거기 쓰임 받으려고. 아니면 그 선생하고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것만이라도 보이려고. 세상은 좀 그렇게 되겠지만.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에 쓴다고 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지.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거나 그런 것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준비돼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너무 멋있고 감사한 거는 바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일,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여러분과 저도 참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현실에 참여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송, 기쁘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 삶이 도대체 뭔가?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 건가? 왜 자꾸 이렇게 세상에서 이해하는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이 보여주는 수준에서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 뭐 돈도 벌기도 하고 뭐 딴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이게 중심이지. 성경대로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근데 보면 그래요. 왜 성경대로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현실에 우리가 참여되어 있어요. 늘 성전에 있어. 뭐 1초도 안 빼고 그 성전에 있었다 이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그 삶의 전체적 내용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일주 내내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즉 이 예배가 지장받을까 봐 내가 정말 뭐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배 지장받을까. 아, 그래서 토요일 날도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않고 쉬는 거예요. 왜? 예배 좀 잘 드리기 위해서. 피곤하고 토요일 날 늦게 자고 뭐 이상한 거 먹어서 배탈 나고 그러면 예배 지장 받으니까. 그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토요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내다보고, 그래,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지장받지 않게 모든 삶을 내가 계획을 그렇게 짜는 거예요. 이거 중심으로 살면 이렇게 항상 성전에서 예수님 찬송하며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서부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 사람들은 뭐 완벽하게 뭐 엄청난 뭐 교회 생활을 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이고 과부들이 배고파서 먹을 게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어요. 초대교회도 뭐 이렇게 잘했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 모습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과 저도 뭘 잘하겠어요. 그러나 최대한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중심으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삶이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구나. 보여주는구나. 이건 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건 말건 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그리고 뭐 교회는 한번 나와주는 것 같이 되면, 아 그래 하나님 이것도 해야지, 아 다른 거 하는 거에 다 자기 중심인데 아 그래 이것도 해야지 하는 수준에 나오는 거면, 아 뭔가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모습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가. 그럼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시며 천국을 이루십니다.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백성들의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십니다. 백성들의 칭의를 위해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말씀을 풀어주세요. 마음의 뜨거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청정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뗄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성경이 풀어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예수님과 기쁘게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본 그대로예요. 지금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누가복음에 그대로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 큰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면서 우리 땅끝에서 우리가 보내진 이 땅끝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다 눈에 보이게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거 잡으셔야 돼요. 아, 이게 나구나.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 안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런 거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아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현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지금 내가 뭘 했고 뭘 하고 있는지 너희들 좀 봐라 이 말이에요. 아 정말 어떻게 기쁘게 찬송하며 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 더 깨닫고 깨닫고 믿으면 믿으면 기뻐할 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믿고 사느냐 그걸로 확 변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변하게 해주셔서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하나님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이루셨는가, 그리하여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저희가 말씀을 통해 다 보고 믿고 이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쁘게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도록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살도록 은혜 주시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